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지난달 문화로 남과 북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선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 서로 친해지고 남북한 문화도 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3배나 되고요. 말,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 모두 달라졌죠. 말,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까지 달라졌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온 한국, 자력갱생을 주장하며 고립을 택한 북한.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데는 문화만큼 좋은 게 없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노래와 영화를 좋아하는 걸 보면 남북의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달이 그 조총련 결성 65돌이 되던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총련 앞으로 기념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네. 활동을 더 강화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라 뭐 이런 취지인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축전에서 자주족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위협 실현의 특색 있게 이바지하고 또 제1조선인 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최고 영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한히 충직한 해외 애국조직으로 더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총련은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수령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총련 결성 65돌을 맞아서 조총련이 사실상 몰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조총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조총련 이제 본래 이름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거든요. 네. 이걸 줄여서 조총련 하는데, 전 단체가 이제 제1본 조선인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성은 1955년에 결성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1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민족단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총련이 굉장히 그 조직을 확장을 했었는데 이미 네. 1960년, 70년대 때 이 군대와 경찰 빼고는 조총련은 모든 조직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국가라고 할 만큼 조직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일본에 건너갔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 남북한 통틀어서 네. 그때 한 뭐 전체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총련계가 한 50만 명 정도 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90%는
다 조총, 이 조직에
가입을 네. 했죠. 그래서 조직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중앙조직이 일단 있고 48개 지방본부 그리고 260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방분해는 1300여 개.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그 중앙당이 있고 뭐 도시군당 네. 밑에 그 작은 그런 세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식의 일종의 조직 구성처럼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체 그 돈 벌 수 있는 기관도 있었어요. 뭐 은행도 있었고요. 네. 보험사, 뭐 무역회사 또 빠친코 이렇게 도박 오락 정도로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언론사도 있었고 출판하는 거.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회원도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 여당 야당 뭐 인사들이 조총련에서 기념행사를 하면 앞다퉈서 축전 같은 걸 보낸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도니까 네. 그 표가 또 엄청나고
그렇죠. 네.
이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지원이 좀 컸다고 들었어요.
아니 북한의 조총련이 돈 지원을 많이 했어요. 물론 북한에서도 조총련이 지원을 해준 게 있지만 네. 조총련이 북한에 보낸 돈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네. 늘 장군님, 네. 수령님의 은덕으로 네. 조총련에 쌀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냈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학교 지원비 이런 걸 보낸 적은 있는데 그것보다 한 몇십 배 많은 돈을 청년 동포들한테 다 걷어갔어요.
아, 그랬군요.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거의 뭐 돈줄이에요, 이게. 빨대 꽂고 네. 쪽쪽 빨아먹는 그 돈줄 같은 건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네. 이제 4월 15일이 김주석 생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축하의 사절 명단에 그 조총련 인사 이름을 넣었는데 그거 하려면 1인당 당시 돈으로 500만에서 1000만엔 이게 2013년 환율로 보면 한국 돈 한 1억 2천만 원. 지금 환율로 하면 달러로 한 10만 달러 되겠어요. 이게 창갑이.
창갑이만 네, 창갑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수령의 네. 어떤 권위에 기대서 조총련 간부들이 총련 내에서 유상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좀 대접받던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돈 요구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북한 경제가 좀 기울어져가는 시점인데.
네.
이때 사회주의 애국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돈을 내야 돼요. 1억엔 이상 송금하면 훈장 줘요. 청년 인사에게. 그리고 1984년에 무슨 합작회사 많이 만들었거든요. 북한이. 경제 어려운. 근데 이제 이게 합작이, 말이 합작이지 청년 사람들 돈 많이 넣어요. 기업인들이.
네.
그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 먹었대요.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거의 안 남았어요. 뭐 이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부 받아가지고 뭐 병원도 짓고 거리도 막 지었어요. 뭐 김만유 병원. 이런 거 다 총련 쪽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취항을 해서 주로 이제 북한 일본 오고 간 여객선 만경봉 92호. 북한의 아마 대표적인 여객선일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것도 총련 계열 제일 동포들이 돈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돈이 80억 엔. 네. 80억 엔. 억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다 종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조총련이 돈 모아서 그 북한으로 보낸 돈이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일종의 이제 애국 사업 명목인데 1994년까지 매년 6억에서 8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다.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네.
수령님이 준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돈의 액수들이 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악덕 지주부터 더하죠.
그러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네. 모든 그런 조직과 금융기관 모든 기관을 다 갖추고 있을 만큼
네.
작은 나라라도 해도 될 만큼의 그 큰 규모의 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 뭐 한 번에 무너진 건 아닌데 65년 네. 동안 몇 개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조총련 자체가 북한식 조직 운영 체제를 택했고 또 조총련 학교에서도 수령 우상화 교육을 했어요. 북한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조직도 그렇게 움직였고 또 주요 간부들은 다 조선노동 당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동포들의 뭐 인권이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 이 북한의 대남대의 전략이 충실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 북한 수령한테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질이 되면서 제일 동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몰락의 시작은 귀국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청진에도 좀 그 조총련
귀국자들 많이 들어와 살았죠.
많이 갔죠. 근데 네. 이때 그 일본에서 조직 사업을 주되게 했던 게 조총련이었고 조총련
네.
간부들이 지상 낙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시 이제 그 제일 동포들이 살기가 어려웠다긴 해요. 가난했고
네.
뭐
네.
빈손으로 외국 갔으니까 그때 당시 일본도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받고 가난하니까 아, 우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북한이 좋다더라. 사회주의가 좋다더라. 이거를 막 선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렇죠.
이 청년
네.
간부들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총련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네.
이때부터 좀 청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의 식량난 크게 있었잖아요.
네.
이때 탈북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북한 정권의 실상이 외부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가 그래도 좋고 또 내 가족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실망을 해서 또 조총련 많이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했고 2006년부터 이제 핵실험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여론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이게 총련에서 탈퇴하는 배경이 됐고 결정적인 사건은 김정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2년에 네. 일본하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랑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했어요. 근데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네.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배상금 받을 마음으로 시인을 하고 사과를
그쵸,
했다.
인정을 했죠. 네.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그러니까 조총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여론이 싸늘해졌고 이때 조총련이 결정적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총련 쭉 이 상황을 보면 북한이 북한 정권이 제공을 한 게 뭐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50만 명 규모까지 컸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전성기 때만 53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조총련이. 그런데 네.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8만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도 안 남은 거죠. 남은 사람도 아마 이제 좀 그나마 애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가족이 이제 사실상 인질로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재정도 뭐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투기하고 뭐 아까 빠친코 그 네. 도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일본이 그 경제가 거품 경제라고 해서 뭔가 일본 경제가 좀 높게 평가됐다가 확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80년대부터 네.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막 장기 불황 될 때 조총련 관련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특히나 조총련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조운 신용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은행 같은 건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제1동포들이 정말 돈을 아껴가지고 자기 돈 내에서 만든 일종의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경제가 나빠 지었는데 결정적인 건 이 돈을 조총련에서 일종의 통치 자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연쇄적으로 다 망해 버린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뭐 사실상 파산 상태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북한이 핵 개발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된 것도 조총련이 타격을 줬다고요?
네, 일단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이제 2006년 뭐 핵실험을 북한이 시작을 하니까 대북 제재를 이때부터 조금씩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뭐 계속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핵 개발 자금이 조총련을 통해 들어간다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총련 사업장 같은 거 세무조사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가 들어오면서 조총련도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네요. 아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엄청 뭐 도와준다라고 네. 네.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 때문에 조총련이
그렇죠.
망한 거네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뉴스 보다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조총련 네. 무슨 그 청산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돈이 진짜 없었나 봐요 당시에.
이게 이제 그 도쿄 조총련 본부가 경매로 팔리는 건데 못 지키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총련 몰락의 어떤 상징 같은 사건인데 도쿄 그 지오다구에 이 총련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본부 건물.
아니, 본부. 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항의 시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2003년에 탈북민들하고 같이
아.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땅도 되게 넓고 건물도 커요.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3월 말에 매각이 돼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2015년에 매각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좋은 신용조합이나 그 은행 이게 파산되니까 어찌됐든 그 고객들이 있으니까 피해 막으려고 일본 정부가 돈을 넣었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조총련이 이 좋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돈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총련 본부랑 토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 건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당시에 그 조총련 의장이 조총련 본부 건물에 이제 모여서 간부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 북한이 하라는 대로 이 집행부가 자금 협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다수 총련 간부들의 그때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조총련을 무너뜨리는 건 북한 정권, 또 그들을 추종했던 총련의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총련에 헌신했던 그런 간부 출신들이 막 한탄하면서
다 속았으니까.
네, 비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 도쿄에서 그 조총련 상공의 7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게 있는데, 선전 간부로 일했었던 고충희 씨, 그때 7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뭐, 이거, 조총련은 변화해야 된다. 비판하는 그걸, 글을 배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대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총련 사무실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라. 북송성 타고 북한에 들어간 제1동포가 자유롭게 오가게 하라. 조총련 강령에 핵무기 금지 조항을 넣어라. 그리고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맡긴 동포들의 막대한 재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라. 총련 간부들이 조선노동당을 탈당하거나 당원 아닌 사람이 간부를 맡아라. 당시 이제 조총련 측이 이 고 씨가 돌린 종이를 빨리 훼손했는데 파문이 굉장히 컸다고 했고, 또 조총련계 기간지 기자로 활동했던 김찬정 씨, 거의 80대인데 이분은 조총련이 제1동포 권리를 지키는 단체 출발했는데 이젠 동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조직,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을 이렇게 만든 건 북한 정권인데, 북한 정권이 지금도 조총련 보고 조직 강화해서 수령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네.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금 유엔에서 북한 내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 유니세프라고 유엔 아동 기금이 북한 내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46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고 모금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모금액이 10%밖에 안 됐어요. 목표액에 그러니까 47만 달러만 모인 거예요. 부족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 뭐 확진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모금이 이렇게 다 이뤄지면 네. 북한에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이 예산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하는 소통하는 데서 좀 쓰일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 같은 핵심 방역 물품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 이제 뭐 보건, 뭐 영양 공급 지원, 그리고 교육, 어린이 보호 봉사 뭐 이런 데 쓰인다고 유엔 아동 기금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엔 아동 기금은 이제 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위기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뭐 위험을 좀 알리는 게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보건성이 뭐 코로나 위기 소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정의 조직망을 가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당 조직에서 가동을 할 텐데 유엔 아동 기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코로나 방역 지원 활동과 별개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죠.
네, 일단 유엔 아동 기금이 한 64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각종 그 보건 봉사 그리고 어린이들 뭐 예방 접종 이런 것들 제공했다고 하고, 다만 원래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그 북한의 영양 지원 사업들 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중단된 사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조총련 몰락하게 된 과정과 국제사회가 계속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윤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이하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노숙자를 보며. 한 노숙자가 역 근처 의자에 드러누워 있다. 간밤에 비까지와 아침 공기마저 쌀쌀한데 때가 끼고 닳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겨울 동복을 걸치고 있다.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얼굴엔 검은 얼룩이 져 있다. 이마에 맥주캔 하나가 올려져 있고 눈은 감고 있다. 설마 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잠을 자진 않겠지? 혹여 깨어나진 않을까 걸으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그만 가던 길까지 멈추고 한참을 지켜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노숙자는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죽은 듯이 누워있다. 조금만 몸을 틀어도 의자에서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런 그를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역 근처에선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계단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틀어박고 구걸하는 이도 있다. 그들의 옆을 지나칠 때면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물론 불쾌감도 있지만 그보다 왜 저러고 살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의문이 든다. 사람들의 말로는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가정불화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것 같다. 남의 일이니 말은 쉽지만 본인들 심정이야 오죽할까. 노숙자를 위한 쉼터도 있고 그들을 보살펴주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거리로 나와 길에서 자고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있다. 보호시설에 가도 답답하다고 뛰쳐나오는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북한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나마 온정이 살아있고 사회주의 체제의 자긍심을 강조했던 7, 80년대에는 역에서 노숙자를 발견하면 역 관리자가 노숙자를 깨워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당직실까지 이끌고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리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줬을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노숙자를 도왔을 것이다.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노숙인의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려고 선심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모습은 이미 7, 80년대에 끝이 났다. 강내밥 한 그릇이라도 배불리 먹으며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화목했던 시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식량을 구하러 사람들은 떠돌고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와 꽃제비가 되어버렸다. 어느 사회든 모순은 생기기 마련이다. 북한에선 비정한 자본주의라며 비난하지만 이런 사회도 북한처럼 사람들이 무리로 굶어 죽거나 길거리에 꼬집이가 득실거린 적은 없다. 내가 길에서 마주친 저 노숙자도 한국에 널린 복지시설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방법을 탐구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단지 그들은 삶에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한국의 노숙자는 길에서 잘망정 캔맥주를 마신다고.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불타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오늘은 네,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결혼 공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 공예.
결혼 공예요?
네, 네.
아니, 제가 이건 못 들어봤는데 공해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해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20대 후반쯤 되면 이제 네. 여기저기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가족, 네. 친구, 뭐 친척. 결혼 안 해?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네.
왜 안 하지? 혹시 비혼주의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 막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듯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숨이 막혀서 이것을 결혼 공예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아,
이런
네.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프랑스에서는 이 결혼 공예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
프랑스의 어떤 결혼 또는 가족체도 또는 문화, 왜 그런 사람들이 적은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나라들에서는 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나 보군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유독 그런 게 좀 적다는 거죠.
네. 이게 뭔가 결혼 제도나 가족 제도의 특별함이 뭐 있는 거겠죠?
글쎄요. 일단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제도와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네.
제도만 먼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시민연대계약 너무 복잡한데요. 영어로는 PA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줄여서 그냥 팍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결혼한 부부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
네.
한국에서는 그게 커요.
그렇죠. 여기서 어디서 나가서 저 결혼 네. 안 하고요? 동거해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네. 하고 이게 실제 국가 정책에서도 차별이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주고
네.
집 살 때 뭐 동거 유리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자녀 교육도 유리하고. 근데 결혼 안 한 부부들은 왠지 그런 면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걸 줄여보려고 이 팍스라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안 하지만 이 팍스를 맺고 우리는 이 팍스를 맺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한 부부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세금도 줄여주고 집 사는데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결혼은 아닌데
네.
결혼 못지않게 국가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 이게 팍스입니다.
시민연대계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는 네. 그냥 팍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커가지고 처음에는 동성부부들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이성 커플도 호응이 좋아서 결혼 안 하고 이 팍스 계약만 맺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2001년에 한 16,000건. 지금 현재는 2017년에는 한 20만 건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약하는 것도 쉬워요. 서류 한 장 딸랑 제출하면 쉽게 또 따로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가족을 만드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 뭐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요렇게는 아니고 조금 낮게 문턱을 만들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부가 된다거나
그렇죠.
또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제도나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뭐. 오늘은 그 프랑스의 그런 제도 하에서 그런 문화 하에서 살고 있는 커플들을 또는 가족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네.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네네.
소개해드릴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앙뚜안 씨와 비르지니 씨. 앙뚜안 씨는 34살 남성이고요. 비르지니 씨는 39살 여성이네요.
여자가 연상이네요.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녀도 낳고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앙뚜안 남자분인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1년 전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죠. 동거를 하며 아들 아르뛰르를 낳았어요. 현재 6살입니다.
네.
그리고 말괄량이 딸 마고를 낳을 때쯤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으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는 것보다 유리하거든요. 언제냐고요? 근데 언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하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확고하다면 굳이 결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거든 아니면 팍스 계약이든 결혼이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이는 자라는 데 있어서 사회로부터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혼 안 한 거죠? 그냥 박스 네. 계약만 맺고 살고 있는. 그러나 아이는 똑같이 낳고 네. 지내고 있는 커플이죠.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팍스 그렇죠. 그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앞에서 네. 이렇게 가족 맺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쉽게 헤어지는 건 아닌가 봐요. 이제 그렇죠. 뭐 굉장히 오랜 않아요. 세월을 같이 지금 정말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것을 이름 쓸 때 그냥 전혀 뭐 다름이 네.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커플은 현재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는 커플인데 29살 클로에 34살 존 커플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7년간 연애하다가 지금 동거 중인데요. 여자친구 클로에의 이야기를 이건 우리 진행자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네, 8년 전 만난 네. 남자친구와 지난해 파리 인근에 방 하나 딸린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7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더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양말을 어떻게 벗어 던지는지 잠버릇은 고약하지 않은지 관찰하고 있죠.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잖아요. 올해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파리 인근에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새로 계약했어요. 그래도 결혼할 생각은 없답니다.
그러게요. 네.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하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 자체가 뭐가 중요한가요? 결혼식 할 돈으로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겠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단 아이를 낳아도 결혼할 계획은 없다는 거고 또 결혼식 할 돈으로 차 산다는 거고 아마 팍스를 맺고 살아갈 듯 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든 팍스를 하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아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의 로망이 그 하얀 그 드레스를 촥 입고
결혼식 하는 거.
네, 많은 사람들께 축하를 받으면서 그 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냥 결혼식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여자들이 보통의 로망인데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둘이 그냥 결혼식은 하고요.
네.
막 식사하고 막 거창하게 돈 많이 드는 그런 식은 굳이 안 하고.
그러니까요.
웨딩드레스 입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아니 결혼식 할 돈이면 난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요.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커플, 어떤 가족인가요?
세 번째 가족인데요.
네.
이건 좀 특이합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런 가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성 커플입니다.
이거는 진짜.
30살 줄리, 26살 소피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여성이죠.
그러네요. 동성 커플이죠. 줄리의 이야기인데요. 파리 교통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2년 반 전 데이트하는 애플을 통해서 학생이던 소피를 만났어요. 그것도 학생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에 팍스를 맺어서 가족 부부가 됐죠. 소피가 브라질에 공부하러 갔는데 팍스를 하면 가족으로 인정받아 브라질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이도 기를 거예요. 프랑스 학교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표현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표현을 써요. 동성 커플을 배려하는 차원이죠.
아, 정말요?
팍스인 상태에서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엔 내 아이가 되고 우리의 아이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결혼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네요.
그래요. 이게 동성 커플의
정말 특이하죠.
이거는 사실 북한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동성끼리의 결혼을
싶은데.
한다고 무슨 얘긴가 얘기하실 텐데 저도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네네. 또 외국엔 특히나 더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이런 좀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고 또 결혼까지
맞아요.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는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불법인 나라도 있고 합법인 나라도
그렇죠.
있고
프랑스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도 어엿한 부부로 인정하고 또 가족을 꾸릴 권리도 다 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선진국이라는 표현 쓸 때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존중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준을 삼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차별받을까 봐
네.
부모, 아빠, 엄마라는 표현 대신에
그렇죠.
부모 1, 부모 2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쓴다는
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요.
네, 어색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심한 제도적인 네. 배려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네.
네 번째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건 미용식 한번 읽어주면 어때요? 20대 청년하고 70대 할머니가 가족이 된 네. 사연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식 출가시키고 3년 전 남편까지 먼저 보낸 뒤로 제겐 이 집이 너무 커졌어요. 방 5개짜리 2층 단독주택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지역신문에서 남는 방을 청년들에게 양보하라는 광고를 봤어요. 아, 이게 프랑스에서는 큰 집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나 봐요. 요한에게 받는 월 370유로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그렇게 재작년 5월부터 요한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일이 없으면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요한과 함께 보내죠. 가장 좋은 건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사람이란 뜻이죠.
네.
저 어떻게 좀 할머니 같았나요?
너무 똑같네. 어쨌든 여기도 네. 두 사람이 있는 가족이지만 어쨌든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건 빈방을 내줘서 세놓고 거기에 젊은 청년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가족처럼 생활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
그럼 이것도 팍스에 보여줍니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팍스에 해당하는 건
팍스하고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실 가족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저녁에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라고 프랑스에서는 생각하나 봐요.
네, 네. 그래요. 그냥 할머니와 그냥 손자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네요.
네. 네. 네.
요즘은 보통 한 3명, 4명 정도 한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맞죠. 1인 가족도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도.
네. 네. 프랑스에도 대가족이 있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혈육 핏줄끼리 모여 사는 막 10명, 20명 이런 대가족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개할 대가족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많은 가족이 된 거예요.
아.
네, 여기서는 어르신 3명, 할머니 3분하고 그 다음에 중년 남성 한 분, 그리고 20대 젊은이 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6명의 한 가족, 요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레흐, 92살이에요. 할머니죠. 인연을 맺은 건 3년 반 전입니다. 원래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노인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협회에 가서 간호조무사 출신인 두아양 시네를 알게 됐죠. 옆방 클레어는 넉 달 전 이곳에 들어왔어요. 이 클레어는 나이 든 할머니죠.
네.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비서로 일했던 그녀는 요즘에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건너방에 지나는 조지안 역시 할머니예요. 왼쪽이 마비돼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죠. 나는 두아양에게 간병 식사 비용을 포함해 매월 2,400유로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두아양 씨는 중년 남성이에요. 이제 이분이 그 새 할머니를 돌보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합니다. 청소년인 두아양 씨의 아들도 또 딸도 같이 하죠. 한 지붕에 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가족이죠.
아, 네. 두아양 씨 가족과 할머니 셋이 이제 대가족을 이룬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모여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핏줄이 아닐 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족은 동거를 하다가 결혼한 미카엘 43 그리고 안 32 커플. 4년간 동거 후에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안의 이야기. 여성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뭐 이것도 미영 씨가 한번 읽어 주시죠.
아, 네. 네. 8년 전 처음 만나 연애를 했어요. 동거한 지 4년쯤 지났을까? 미카엘이 결혼하자더군요. 신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팍스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팍스와 달리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들은 대부분 성당에서 경건한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엔 다소 종교적인 무게감이 있죠. 친구와 가족들 앞에서 사랑을 서약하기 때문에 팍스보다 단단한 관계라고 믿어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 동거 커플인지 팍스인지 결혼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네. 결혼한 부부잖아요.
네네.
근데 결혼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결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소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 동거를 하든 팍스든 아니면 결혼이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데에는 이분들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선택했지만.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결혼 왜 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꼭 무슨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뭐 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합쳐서 같이 살아가면 그게 또 가족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무튼 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동포분들은 세상에 별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하면 부부하면 결혼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결혼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결혼 말고도 결혼하지 않아도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선택의 범위를 막 넓혀주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다양하게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65년 전의 은혜 1995년 경상북도 대구 당시 12살이었던 소년 박씨 박씨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생활은 몹시 어려웠죠. 박 씨는 학교 다니기도 어려워 소학교만 졸업하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세대주 역할을 해야만 했던 소년 박 씨. 그는 우연한 기회에 대구의 주한미군 방송국에 있던 한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박군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2020년 5월 22일 기부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인 경상북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80대의 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1억 원 약 9만 달러를 내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자의 이름은 박 씨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미국 사람 프랭크 F. 페이건 3세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된 페이건 3세 이름으로 큰 돈을 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페이건 3세는 어린 시절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지원 덕에 학창시절을 보내고 교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부단체에선 한국화폐로 1억 원, 그러니까 9만 달러를 기부하면 그 사람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너라는 칭호를 줍니다. 페이건 3세는 외국인으로서 또 사망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첫 아너가 됐습니다. 박 씨가 기억하는 페이건 3세와의 첫 만남은 1955년 대구의 주한미군 방송국 AFKN에서였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박 씨. 페이건 3세와 어떻게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고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1년 남짓한 시간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제가 정직하게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줬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사람의 인연은 매우 짧았습니다. 페이건 3세는 1956년 1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몸은 멀리 떨어지게 됐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페이건 3세는 편지만이 아니라 8년간 박 씨 소년의 학비까지 지원해줬습니다. 페이건 선생님은 신학생 시절 넉넉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에게 중학교 학비를 처음 25달러를 보내줬습니다. 8년간 그가 보내준 학비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사랑이고 지지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를 추억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소년 박 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1973년 영어 교사가 됐고 1999년 은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페이건 3세도 목사가 돼 1990년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다 은퇴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1994년 무렵에 미국을 찾아가 페이건 3세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러 페이건 3세가 2003년 세상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유족들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페이건 3세 이름으로 9만 달러를 기부할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건 선생님에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고인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받들어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그 한국인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페이건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부한 돈이 이렇게 쓰여지길 바랬습니다. 사실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65년 전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꾸려갔던 가난한 소년에게 쏟은 온정이 다시 큰 뜻으로 돌아와 세상에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